국제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를 주재한 뒤 화상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유동적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서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을 결정한 배경에 관해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이 휴전 협정 안을 이날 저녁에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헤즈볼라를 대리한 레바논 당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휴전이 최종 성사되면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하고 헤즈볼라가 연대 명분으로 이스라엘 점령지에 로켓을 쏜 지 13개월 만입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이후로는 약 2개월 만입니다. 휴전 협정 안에는 60일 전환 기간을 두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의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앞서 보도됐습니다. 또한 휴전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이 협정에 포함된다고 25일 악시오스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관해 중국 외교부가 신중한 반응과 함께 협상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막 접했으며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접촉해 이 관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냐, 이런 추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 중국은 대화와 소통에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류펑위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리트윗, 재전송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와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5일 추가 관세 계획 발표 몇 시간 뒤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다고 뉴욕타임스와 BBC 등이 다음 날인 26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이 무역과 국경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이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통화는 약 10분 동안 진행됐고 좋은 대화이자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추가 관세 계획 부과 계획을 공개한 직후에 당선인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고 쉐인바움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했다며 26일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가국 DIU가 이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올린 이 파일에는 한 남성이 북한 억양의 한국어로 암구호를 말한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가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빨리 나오라 빨리 라고 말하면서 재촉했고 상대방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은 이 파일이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장병들 간의 무전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 공해상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국가안보 정책을 이끌 주요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될 상원에서 무난하게 인준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오늘 북한은 북쪽의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 모든 지역 그리고 평양 포함 함경 평안남도와 황해도 전역, 강원도, 함경북도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자, 동해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도 1.5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투작전에서 북한군을 봤다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troops in our combat operations with respect to any kind of damage assessment. I would refer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밀러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 외무차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투에 북한군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It is Russia and Russia al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ny number of other countries.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에 지원해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잇단 분석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영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보조금이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제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같은 파트너십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가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함의가 있다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watch and see what will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military.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 SBS 방송에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실패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해왔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국가안보 정책을 이끌 주요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될 상원에서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의 과거 한반도와 중국 관련 발언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은 워싱턴 정계에서 국가안보 정책과 관련해 오랜 경력을 쌓은 인사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아래서 국방정책 국장을 지낸 월츠 의원은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대령으로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월츠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월치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군사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걸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못 본 척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치 의원은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금 당장 태평양에 필요한 시간과 보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직책으로 월치 의원은 주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여러 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지명된 알렉스 원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왕 지명자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특별정무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등 북한과의 협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왕 지명자는 지난 2020년 유엔 특별 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준 정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선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론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the ROK periodically, keeping on the lookout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또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상원 인준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3선 상원 의원인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단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자이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회의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루비오 의원의 강력한 비판 입장을 문제 삼아 루비오 의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우를 지적하며 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홍콩의 미국 경제 및 무역 사무소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VOA 기자와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북 제재 집행을 촉구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VOA에 북한의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r North Korea, Russia helps them break a sense of isolation, gives them access to
한국과 관련해선 VOA에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과 과거 한국 정부의 모호한 대중정책 기조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등 동맹국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해설자 피트 헤그세스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국방정책 관련 입장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전사들과의 전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의 배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 책에서 지난 세기 동안 유럽의 긴급 연락처였던 미국이 왜 독선적이고 무력한 국가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일방적인 방위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최근 팟캐스트와 TV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특별히 미국을 물리치는 데 초점을 두고 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8월 폭스뉴스에서 선제 공격과 관련해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하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며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위기에서 18곳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툴시 개버드 전 하원 의원은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한 후 바이든 행정부에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입장으로 인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상원에서 인준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올해 43세인 개버드 전 의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와이 방위군 소령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현재는 미 육군 예비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4선 하원 의원을 지낸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8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진보 성향 의원 50여 명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 역시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으로 활동한 래클리프 지명자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사입니다.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됐을 때 모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당시 래클리프 지명자의 경험 부족과 당파성을 이유로 지명에 반대표를 던졌었지만 내년에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한 데다 수개월 동안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인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 재임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수년간 의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가장 신뢰받는 인사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출마하기도 전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 대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계속되는 2020년 선거 부정 주장을 비판하다 축출된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을 대신해 2021년 하원 공화당 지도부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유엔과 관련해선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해선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러 협력이 당사국 문제라는 원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국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국제 상품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북러 밀착 관계가 부각된 반면 북중 간 소원한 관계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제16차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 전람회가 개막됐다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 개 기업체와 회사들이 생산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출품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기업 제품이 출품됐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신문에 실은 한 장의 사진에도 러시아 제품이 출품된 부스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이 행사에 참석한 왕야쥔 평양 주재 중국 대사와 중국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해선 참석 사실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양국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러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정황들은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쟁 확산을 막고 불에 기름을 끼얹어 적대감을 키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태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나온 것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시진핑의 지도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러 밀착 그다음에 유럽이 안 보이게 한반도 안 보이게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중국의 국익과도 이 러우 전쟁 확전 인민군 참전을 포함해서 이건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린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발언한 이튿날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선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중국에 한층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그런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사치품 금수, 북한의 IT 인력 중국 내 활동 차단 등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노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 경쟁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국으로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관광과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한중관계 개선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시 주석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방중과 방안을 각각 제안했고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웅규 소장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과 전략 등이 모두 다르고 이 때문에 핵심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신댕정 구도 또는 친미대 반미의 진영 구도로 국제 정세를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비록 지금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이지만 신댕정 구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한반도 등 지역에서의 단기적 불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이념 노선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제 계급 투쟁으로 보고 있고 사회주의에 기반한 수령체제 수호에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고립해서 자력갱생하겠다는 북한하고 자본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하고 그 분업 구조에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자칫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릴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적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요?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들이 있고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이 북러와 삼국 소다자 연합 방식으로 미한일에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반미 연대감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수단은 갖고 있지만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사용하는 순간 중러 관계가 악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는 군수기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후복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 또한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처럼 한반도 위기 수위를 크게 끌어올릴 대형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전시하며 무력을 과시한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보실은 이날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각종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무기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제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안보리의 목소리를 되찾고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부는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 대표부의 입장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안보리 내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분열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여러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이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이유는 또한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에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가 개막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전시된 무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전시장에 동원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방사포 등 각종 전략무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 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각종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 빠른 속도로 쌓인 석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사라졌는데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23일입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5개의 적재함을 모두 열고 있고 그 안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바로 앞 부두에도 석탄이 쌓여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석탄 선적 혹은 하역을 위해 이 부두에 정박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BOE는 지난 12일 이 부두에서 190m 길이의 선박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이었는데 이번엔 그 기간이 1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박의 입항이 잦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항구가 분주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통한 석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두는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수출하는 장소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번 대형 선박의 움직임은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까지 선박들이 북한 항구 기항을 꺼리면서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BOE는 올해 중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해외 수출 시도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렌항으로 석탄 총 15,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확보한 것인데 관련 업자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이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후 추가로 공고문을 최소 2번 더 냈습니다. 특히 공고문에서 해당 운송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BOE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습니다.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해외 선박들이 이곳으로의 입항을 꺼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개월에 한 번꼴로 선박이 입항하면서 이 같은 추정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박이 11일 만에 입항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 야적장에서도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9월 말부터 급속도로 양이 늘었던 석탄이 다시 줄어드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의 안쪽, 즉 북쪽 지대에는 석탄을 쌓아두는 공터가 있는데 23일 이 지대의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석탄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날은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이곳의 석탄이 선박 등에 실려 어디론가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에 대한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의향을 나타내면서 향후 미안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미 해군 현대화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 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은 양국 협력이 심화되면 잠수함 등 핵심 기술 공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피터스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확대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I can't stress enough. How critical this issue is amongst defense policymakers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의 국방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 태세 재편을 준비하기 위해 네 가지 우선 순위가 있는데 조선업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함대에 대한 더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축함, 호위함, 유조선 전략해상함, 공격잠수함 등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더 많은 조선소를 열어야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 해군의 매우 중요한 유조선과 수송선 같은 선박 건조를 위해 주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 조선업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he does.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statements that he has said along with then Senator Vance now Vic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모두 미국, 특히 방위 산업 기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행정부를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박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선소 재가동 외에도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협력에 있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중에서 한국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Korea has a world-class shipbuilding infrastructure, and I think in many ways, it has both the workforce.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미 해군이 함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조선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선업에 대해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선업 강국으로 한국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해군의 투자를 다시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의 해군력 성장은 얼마나 급격하고 위협적인가요?
The Chinese shipbuilding is it's almost unbelievable. They have a single shipyard that produces more tonnage of ships.
미국의 조선소를 모두 합친 것보다 한 해에 더 많은 선박을 생산하는 단일 조선소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심각한 우려며 중국이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전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미 해군이 여전히 중국 해군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유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면 자원의 질이 낮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호위함과 잠수함 건조를 다루기 전에 우선 선박 보수, 수리, 정비 분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함정 정비 협약을 미 해군과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미 해군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수리 사업을 수주했죠. 향후 미한 협력에 있어 선박 보수, 수리, 정비 시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It's super important. I can't stress this enough. Because what's happening is we don't have enough maintenance yards to do this.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함정이 수명을 다하는 동안 수행해야 하는 유지 보수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박이 30년간 운항한다면 수명이 다하는 동안 두 번의 주요 수리를 위해 정박소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개조 작업으로 인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함대에 대한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해 필요한 함대를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 이러한 종류의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조선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서부 해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곳에서도 전투 피해를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를 구입해서 미국 내에서 선박 건조에 나서야 할까요?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존스법을 감안할 때 말이죠.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There's no reason, and Italian companies do this with some of our frigates, the Constellation class frigates in Wisconsin.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업체가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인력을 사용해 호위함이나 구축함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부산 등지에서 유조선이나 전략 해상 수송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함정들 중에는 전투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함정도 많은데 한국이 그런 함정들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함정의 경우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수상 전투함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인력을 조합해 건조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선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 구축함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이 건조해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유형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That may be a bridge too far, and there are some real technology sharing concerns that would have to be worked through. And
그건 현실화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가 영국과 호주에서 생산하는 잠수함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닙니다. 호주가 이 오커스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과 호주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기술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잠수함 건조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오커스급 잠수함과 같은 가장 민감한 기술의 경우 워싱턴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실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과 그런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심화 확대되고 또 그런 종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양국이 공감한다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I think it's possible. I mean, my personal view is South Korea is underneath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If we're willing to go to nuclear war,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전쟁을 할 의향이 있다면 특정 핵심 기술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와 정보 공유에 관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정보 공유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건조 외에 한국은 미국과 어떤 방산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For sure, long range munitions. I think 155 artillery rounds are important, but I also think some
장거리 타격용 군수품 생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5mm 포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국의 순항미사일 재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된 주요 장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과 공동 생산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우 개방적일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2기 정부 하에 미한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방산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a good story to tell in that it's a very capable ally with a strong, robust, credible, highly lethal military force.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고 매우 치명적인 군사력을 갖춘 유능한 동맹국이란 점에서 말이죠. 한국은 또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지원의 요새죠. 따라서 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할 한국의 스토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과 군수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의 인텔 국방 전략과 연계된 미한 조선업 협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조너선 카벌리 교수의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 모든 지역이 흐리고 평양을 포함해 평안남도와 황해도 전역, 강원도와 함경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는 0도, 신의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0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입니다. 흐리고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개성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낮 최고기온 3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낮 최고기온 영하 5도가 되겠고요. 강계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와 함경남도입니다. 강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원산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5도, 함흥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5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옵니다. 청진 영하 3도, 낮 최고 5도, 김책은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낮 최고 기온 7도가 되겠고요. 양강도는 흐리겠습니다. 예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영하 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3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내각 회의를 주재한 뒤 화상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유동적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며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을 결정한 배경에 관해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이 휴전 협정안은 이날 저녁에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헤즈볼라를 대리한 레바논 당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휴전이 최종 성사되면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하고 헤즈볼라가 연대 명분으로 이스라엘 점령지에 로켓을 쏜 지 13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이후로는 약 2개월 만입니다. 휴전협정 안에는 60일 전환기간을 두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앞서 보도됐습니다. 또한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이 협정에 포함된다고 25일 악시오스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신중한 반응과 함께 협상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막 접했으며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접촉해 관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냐거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 중국은 대화와 소통에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류펑위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리트윗, 재전송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5일 추가 관세 계획 발표 몇 시간 뒤에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다고 뉴욕타임스와 BBC 등이 다음 날 26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이 무역과 국경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이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통화는 약 10분 동안 진행됐고 좋은 대화이자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한 직후 당선인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고 쉐인바움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는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남서부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26일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올린 이 파일에는 한 남성이 북한 억양의 한국어로 암구호를 말한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가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빨리 나오라 빨리 라고 말하며 재촉했고 상대방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DIU 측은 이 파일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장병들 간의 무전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청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라며 별도의 음성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의 공해상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26일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26일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한 대가 국제공역 내에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